대통령은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일 기자들에게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경제적 대가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푸틴 대통령에게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 시 우크라이나에 미군의 지상군을 파견할 가능성에 대해선 결코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렇게 될 경우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동부 나토 국가에 더 많은 병력을 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병력을 재배치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7일 화상으로 회담을 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인근의 러시아 군사력 증강에 우려를 표하며 군사적 긴장 고조 시 강력한 경제, 비경제적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계획에 대해 부인하며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러시아는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안보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중부 켄터키주에 10일 초강력 회오리 바람 토네이도가 강타하면서 적어도 7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 등 미국 언론은 켄터키 주 당국을 이용해 이날 320km 구간을 휩쓴 토네이도로 켄터키주에서 7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추산되며 사망자가 100명을 넘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앤디 비시어 켄터키 주지사는 11일 기자회견에서 켄터키 역사상 가장 파괴적이고 가장 치명적인 토네이도라고 말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10일 밤부터 토네이도 20여 개가 발생해 켄터키를 비롯해 아칸소, 일리노이, 미주리, 테네시 등 중부 6개 주를 휩쓸면서 8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피해가 집중된 켄터키주에서는 돌풍으로 건물이 파괴되고 많은 지역에 전기와 수도가 끊기고 통금지령이 내려졌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켄터키 지역을 긴급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연방 자원 투입을 지시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1일 세계 주요 7개국 G7 외교개발장관회의가 열리는 영국 리버풀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회담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일 외교장관 회동 소식을 전하며 두 사람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특히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중심적 역할의 중요성을 포함해 다양한 역내와 국제 우선순위를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블링컨 장관이 자유롭고 개방되며 상호 연결되고 번영하며 탄력적이고 안전한 인도태평양 지역 유지를 위해 미한일 3국 간 협력의 가치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두 장관이 이날 회동에서 동아시아 안보 환경에 맞춰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불가결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타이완 해협 안정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영내에서 중국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중국 인권 문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한일, 미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이른 시일 안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완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연방의원들이 내년 1월 또 타이완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은 10일 그레고리 믹스 연방하원 외교위원장이 최근 자사와 인터뷰에서 다음 달 여야 의원들과 함께 타이완을 방문해 차이잉원 총통을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믹스 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과 함께할 것이라며 타이완의 방어 역량을 지원할 것이라는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한다면 이는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믹스 외교위원장은 다음 달 타이완 방문에 외교위 소속 50여 명을 초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한 외교위원은 지금은 위협받고 있는 동맹국들을 지지하는 것이 미국에게 가장 중요할 때라며 초당적 관심과 참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를 마칩니다. 박형주였습니다.
길에 올랐습니다. 여행을 갔습니다. 목적지는 정해놓았는데 가는 길에 내릴 비와 뜨거운 햇살과 주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어둠의 시간은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보니 그곳은 생각했던 것과 비슷하기도 했고 다른 점도 있었고 몰랐던 것을 알게 되니 흐뭇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길, 낮에 밝은 빛에 드러난 길 위에 새로운 이야기거리가 여행을 더 즐겁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요. 더 새로워진 나를 만나기 위해서, 더 알찬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을 가슴 떨리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지금 그 여행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길을 나서는 여행, 마음속의 여행. 그 여행이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드릴 겁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왈츠의 왕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페르시아 행진곡으로 시작합니다.
And we could still do it again.
원한다면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신나는 왈츠 리듬이 이렇게 지휘자의 말로 마무리가 되는군요. 왈츠의 왕 요한 슈트라스 2세의 무한 반복 왈츠였고요. 앞서 들었던 곡은 페르시아 행진곡 빌리 보스코프스키가 이끄는 빈 필라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VOA 한국어 방송이 보내드리는 주말의 음악여행으로 오셨고요. 저는 조성민입니다. 새해를 앞두고 열리는 빈 신년음악회의 단골 연주곡들이었습니다. 페르시아 행진곡은 1870년대 말에 군대를 개혁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를 방문한 페르시아 사절단을 위해서 요한 슈트라스 2세가 빈 황실로부터 위임받아서 작곡한 곡이었고요. 이어서 들어본 무한반복 왈츠, 산업혁명으로 기계화가 막 진행되던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한 왈츠곡입니다. 제목 그대로 음악의 주제가 끝없이 반복이 되고요. 연회장이나 객석의 분위기에 따라서 지휘자가 연주를 계속하기도 하고 또 멈추기도 하는 그런 재미있는 마무리가 인상적인 왈츠곡이었습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고전음악 클래식의 깊이와 향기에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일요일 밤과 월요일 새벽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남동쪽에 자리한 헝가리로 가보실까요? 헝가리에는 차르다시라는 민속 춤곡이 있습니다. 19세기 초에 유행하던 춤을 위한 음악인데요.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바이올리니스트이자 만돌린 연주자였던 비토리오 몬티가 1904년에 작곡한 차르다시가 아주 유명합니다. 느리게 애수에 잠겼다가 빠르고 강한 그 당김이 있는 반전 리듬이 아주 매력적인 곡인데요. 이 몬티의 차르다시는 헝가리가 고향인 여러 작곡가들의 음악을 떠올리게 합니다. 원래는 만돌린 곡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바이올린 곡으로도 또 오케스트라 편곡 등 많은 연주자들이 다양한 악기로 몬티의 차르다시를 선보이고 있고요. 북한 모란봉 악단이 전자악기를 연주하는 차르다시가 유튜브 영상에 올라있기도 합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나이젤 케네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차르다시입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2번 작품 번호 17 왈츠 G장조 독일의 피아니스트 크리스찬 스테이너와 미국의 피아니스트 얼 와일드의 피아노 듀엣이었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클로드 드뷔시의 꿈 작품 번호 68 준비했습니다. 1890년에 만들어진 이 곡은 드뷔시의 초기 피아노 작품이고요. 시인과 인상주의 화가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또 인상주의 음악의 시조라고도 불립니다. 드뷔시의 곡들을 들으면 뭔가 잔잔하면서도 좀 신비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 몽환적인 음색이 인상주의 화풍과 많이 닮아있다는 말을 공감하게 됩니다. 조용히 비 내린 날에 들어도 좋고요. 늦은 밤 또 새벽의 고요함에도 참 잘 어울립니다. 현악기, 관악기들이 주고받는 대화 속에 들리는 피아노 선율이 더 특별해진다는 음악가들의 평가입니다. 클로드 드뷔시의 꿈, 작품 번호 68, 오늘은 오케스트라 곡으로 들려드립니다. 유진 올만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잘 나가던 은행원 앤디가 아내와 정부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종신형을 받고 악명 높은 쇼생크에 수감됩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생각할 수 없는 곳. 간수에게 잘못 보이면 깜쪽같이 사라질 수도 있는 쇼생크에서 주인공 앤디가 장기수 레드를 만납니다. 교도소 안에서도 못 구하는 것이 없는 흑인 장기수 레드. 다른 죄수들과는 분명히 다름이 있는 자유를 꿈꾸기까지 하는 레드의 모든 것이 앤디를 신경쓰게 합니다. 돈을 다뤘던 앤디가 간수장의 세금 문제를 해결해주고 앤디 덕에 수감자들은 맥주를 마실 수 있게 됩니다. 교도소장의 비밀 자금까지 관리하게 된 앤디. 쇼생크에 도서관도 꾸립니다. 하지만 함께 도서관을 운영했던 한 장기수의 자살은 앤디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사회에 나가서 오히려 적응하지 못할까 두려운 쇼생크의 사람들. 바깥 세상이 자유롭기보다 낯설고 외톨이가 될 것 같은 이 두려운 죄수들의 이야기가 앤디는 자신의 얘기가 될까 두렵습니다. 때마침 앤디의 무죄를 입증해줄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앤디를 내보내고 싶지 않은 교도소장은 수감돼 있던 그 사람을 없애버리고 희망이 꺾인 앤디는 이제 본격적으로 스스로의 자유를 갈구하면서 장기수 레드와 꿈같은 자유, 희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도소장의 눈을 속여 번 시간으로 땅굴을 파서 쇼생크 탈출에 성공합니다. 물론 교도소장의 비밀 계좌에서 빼낸 돈으로 멀리 멕시코로 달아납니다. 시간이 흘러 가석방된 레드, 꿈같은 희망을 품게 했던 앤디의 말을 따라서 약속된 장소로 가봅니다. 레드는 그곳에서 앤디가 남긴 편지와 돈을 발견하고 두 사람은 멕시코의 한 해변에서 환한 웃음으로 마주합니다. 1994년 프랭크 다라본트 감독이 만들고 할리우드 배우 팀 로빈스와 모건 프리먼이 주연을 맡았던 영화 쇼생크의 탈출. 장대비가 쏟아지는 캄캄한 밤, 쇼생크를 벗어난 주인공 앤디가 자유에 포효하는 모습. 가석방된 레드가 친구를 만나 악수하게 되길 희망한다는 독백. 그리고 회색 공간에 갇힌 쇼생크 사람들에게 자유를 맛보게 해줬던 앤디가 교도소장 방에서 스피커로 연결해 크게 틀어줬던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에 나오는 편지 이중창, 저녁 산들바람은 부드럽게가 흘러나왔던 그 장면이 이 영화를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이탈리아의 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르톨리, 헝가리 지휘자 제르지 피셔가 이끄는 빈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이 매주 일요일 밤과 월요일 새벽에 보내드리는 주말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19세기 프랑스 작곡가 루이 액토르 베를리오즈의 오라토리오,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 중 세 번째 이야기에 나오는 두 개의 플루트와 하프를 위한 트리오였습니다. 1850년대에 만들어진 이 베를리오즈의 오라토리오,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은 기독교 성경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합니다. 헤롯 왕이 유다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지요. 아기 예수를 낳은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을 떠나야 한다는 천사들의 경고를 받고 이집트로 피난가는 이야기 부분인데요. 들으신 부분은 이들이 이집트 북부에 도착해서 이스마엘 자손으로부터 쉴 곳을 제공받는 그 장면을 선율에 그려낸 부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 음악에 심취했다는 베를리오스. 어른이 되면서 신앙심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이 교회 음악에 대한 그의 마음이 이 남겨놓은 작품마다 스며있다고 하고요. 베를리오스의 음악은 난해하고 불협화음이라는 이 평가가 호불호로 갈리지만 오라토리오,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에는 많은 평론가들의 찬사가 붙어 있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호른 협주곡 4번 준비했습니다. 2단조 작품 번호 495의 3악장 론도 알레그로 비바체 빠르고 화려하게 호르니스트 데일 클레벤저 야노스 롤라가 이끄는 프란치 리스트 체인버 오케스트라가 함께하겠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오늘 여행을 마무리하는 곡은 루드비 반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입니다. 황제라는 부제로 잘 알려져 있는 작품입니다. 베토벤을 대표하는 피아노 곡으로 꼽히지만 이 곡을 만들 당시에 베토벤은 정말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힘들었을 때입니다. 1809년 나폴레옹의 프랑스가 빈을 점령했고요. 베토벤을 후원하던 귀족들도 피난을 갔고 친구 집에서 숨어서 이 곡 쓰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던 베토벤은 나빠지던 청력이 급격 완전히 망가져 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작품을 직접 발표하지도 못하게 돼 제작 카를 체르니가 대신 피아노를 연주해서 발표를 했는데 당시에는 큰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그 진가를 발견한 프란츠 리스트가 즐겨 연주하면서 모든 작곡가들의 피아노 협주곡을 통틀어서도 최고 중에 최고라는 명성을 갖게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황제라는 부제는 베토벤이 붙인 것은 아니고요. 어느 프랑스 장교가 이 곡을 듣고 협주곡의 황제다 이렇게 말했다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이 곡을 출판했던 사람이 곡에 대한 감상으로 붙인 제목이다 이런 얘기도 전해집니다. 1악장 알레그로 듣겠습니다. 전체는 19분이 넘는 아주 긴 곡인데요. 관현악이 뿜어내는 앞부분의 그 힘찬 화음 또 화려한 전개 이 시간에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피아니스트 발터 기제킹, 이탈리아 지휘자 알체오 갈리에라가 이끄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 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문이었습니다.